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때에 들어와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많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머니 주일이 되면 제가 항상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노력과 일이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연구를 매년 조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것이 11만 6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만 불에서 12만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다른 직업 직장이 없이 집에서 수고하시는 어머니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남편상으로 수입이 될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페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페이라고 할까요? 반대급부는 자녀들이라고 볼수 있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쯤에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가정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는가.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연약한 점을 고충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디와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에스더 사모는 순종훈련이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순종과 예배라는 세 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고, 또 예일의 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하이트의 The Righteous Mind라는 책에서 인간의 도덕성의 기초가 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권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러한 아이들이 절제와 존경심을 배운다는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종을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정의할 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절제와 존경심을 배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사회학자들의 주장이 정확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 양육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가사와 자녀 양육의 문제를 엄마와 아빠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또 의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유대인 가정을 말할 때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다. 오늘 우리가 나온 말씀 중에 디모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에도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훌륭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바로의 명령 때문에 아들을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야 했지만,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낼 때, 그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이 강가에 그렇게 버릴 수 있었는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또 다윗의 경우에는 할머니와 증조할머니, 룻과 나오미라는 스토리가 룻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마리아라는 경건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역사를 볼 때에도 성경, 믿음 안에서 또 심지어는 기독교 밖에서도 많은 훌륭한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의 경우 그가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야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한번 그 무슨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참회록이라고 컨페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약된 것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긴 책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약본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위키피디아에 가서 어거스틴 찍으면 짧은 일생이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놓치지 마시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것보다 더 짧은 축소판인데요. 그것만 들으셔도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는 참 우리 모두가 어머니일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일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성경에는 세 번 전도여행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로마에서 2년 후에 석방이 되어서 그가 다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보통 그것을 네 번째 전도여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 번째 전도여행 끝에 로마로 다시 돌아갔다가 약 4년 후에 돌아갔다가 네로에게 체포되어서 다시 투옥됩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할 때였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다 불태워버리는데 다시 투옥이 된 때가 주후 66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끝났고 자신의 생애도 끝나가는 것을 깨닫고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내용을 보는데요. 죽음이 임박함을 깨닫고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바울은 네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남기는데요. 디모데 부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을 지켜라는 중요한 복음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굉장히 디모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짧게 나오지만 한 줄 나오지만 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서론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다. 근데 여기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My beloved chil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인데요. 그때 디모데가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다 이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회심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16장에 가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2년 후에 다시 갔을 때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 아마도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같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 즉 구약이죠.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성경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이유는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sincere fai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incere라는 단어는 여기 원어를 보면 unhypocritical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식과 위선이 없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볼 수 있고 이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faith without hypocrisy 라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또 공교롭게도 디모데후서도 1장 5절이 됐는데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모두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이 또한 디모데 속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가식과 위선이 없는 그런 믿음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 포장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유혹과 함정에 빠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고 뜨거운 건 아니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전혀 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거짓스러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은 약할 때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반대로 가면 위선적인 믿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런 우리가 100%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 얼마나 투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들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즉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좀 제가 이미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좀 더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transparency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만 투명성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항상 믿음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목사도 화도 나고 낙심도 하고 목회자들의 미국 통계가 목회자들의 50%가 우울증 환자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목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힘 안 든 척하는 것 뿐인데요. 힘 안 든 척하는 게 설교할 때는 제가 뭐 힘이 들어서 그런 얘기는 제가 신세타령을 할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힘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안 만나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맨날 목사님 만났는데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면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목사들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고 그렇죠. 설교하느라고 배가 많이 고픕니다. 식사가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음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안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죠. 우리는 투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상대방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위에 도움을 부탁할 줄 아는 것, 거짓이 없는 믿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신학교 갈 때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잘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메일을 받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기쁘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 한참을 연구해야,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구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50%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말하면 50% 틀린다는 얘기는 만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구글에는 안전한 것보다 위험한 글이 더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찾아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고 들어가 보면 참 이상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올린 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누가 이단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처음부터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과 그 웹 어드레스를 보면 자기네들이 숨기려고 해도 사실 숨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올렸는지 대부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포스팅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학자들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한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이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뭐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을 함께 보면서 이건 참 어렵다, 힘들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서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바울이 확신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가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 한 가지 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에게는 큰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이 믿음은 유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실제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최소한 18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님과 가정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믿게 된 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가정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가 모두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복음을 듣고 계심을 했다면 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거의 동시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전수되었는가? 이것은 이미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우리의 구약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고요?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라는 말씀이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말합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칼빈은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농담을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경건함도 받아먹었을 것이다.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회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조상의 신앙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디모데가 성경을 쭉 배우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적인, 구약적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던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3대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구약 성경이 확실하게 이해되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의 믿음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경건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먹이는 엄마, 최에서도 선보이신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죠.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둘 중에 한번 여러분이 여름 동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아이들이 어려운 것을 이해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이만큼,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보면 성경은 한없이 쉬운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단순성 또는 능력성이라고 하죠. 아무리 우리가 어려도 또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핵심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8살짜리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신앙을 개혁하며 반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최소한 8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하지는 마시고요. 딸아이가 세례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 빨리 세례되죠. 경쟁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이 8살 정도 되면 그 이전이라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조그만 게 네가 뭐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 믿어요. 아이들의 대답이 신학적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적으로만 맞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였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100점짜리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 그 정도 안 와서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이해 못해도 매일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함께 읽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는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들은 때로는 성장기에 방황하더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많이 반항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것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그 반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져요. 부모에게는 반발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 같아도,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반대로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해 왔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로 가면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6절에서 8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Suffer with the gospel. 그리고 2장으로 가면 2장 1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2장으로 가면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계속 복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양육하고 있음을 우리가 디모데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동료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겠죠. 교사와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좀 넓은 의미의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가정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7일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물론 보완이 되고 더 많은 깊은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항상 친구들과 특히 부모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됨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아왔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계속 배워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 교육과 함께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부모님의 삶입니다.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제일 닮고 싶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랬을 때 한 아이가 엄마요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엄마는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대답이 더 멋있었죠.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뭐 성경 봐라,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본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인데 이 믿음은 은혜인가 유산인가?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물의 통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가? 사람을 통해서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 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주시는 경로는 99.9% 사람이죠.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의 경우에 이게 조금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안 전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가정들이나 일본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한국의 부모님들은 왜 교회 열심히 가니까 잘 배우겠지 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확신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꼭 뭐 붙잡아놓고 너 예수 믿냐? 오늘 죽으면 천당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친구와 싸웠다. 저 친구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럴 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너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너 친구하고 싸웠다고 친구를 용서 못하는데 그럴 때 아이의 반응을 잘 보세요. 그때 아이의 반응이 180도 바뀌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하겠어, 미워서 안 되겠어 할 때는 아직도 우리 아이의 믿음이 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믿음이 한꺼번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녀의 신앙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생각이 항상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었을 때, 심지어는 왕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너를 그렇게 비웃어도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표현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의 경로는 인간이고 많은 경우에 부모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다입니다. 그것은 다산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인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세기 1장 18절의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대적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던 참 악한 아들이었고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도 다윗 못지않게 훌륭했던 히스기야도 그 아들 므낫세는 사실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잘못되는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게 자책감이 들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외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순간적이라는 것이 몇 년, 뭐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자녀들이 잘못 나가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부모에게 그 양육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즉 복음적인 믿음을 바로 심어줘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아울러부터 복음을 들었던 디모데는 이제 그러한 부모님의 어머니, 할머니의 도움과 사도 바울의 도움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실천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해야 되지만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꼭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픽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가르쳐라,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여라, 모범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랍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첫째 말씀을 가르쳐라,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가르침과 함께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죠. 그건 가식적인 믿음이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투명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울타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울타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그들에게는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이 됩니다.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운더리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 보면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부터 결과는 쪽으로 와서 저 뒤 주차장까지 가죠. 약 1A입니다. 정확하게 1A가 돼요. 그것이 교회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렇죠? 경계죠.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인들만 들어올 수 있죠. 만일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계속 일로 지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니까 그건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그거는 경찰이 보면 티켓을 먹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길을 가다가 앞에 빨간불이 있습니다. 차 크게 밀리고 있는데 코너에 보니까 이 스트리트몰이라고 그래요. 세븐일레븐도 있고 뭐 이거 시작하게도 있고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막혀 있는데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절로 가면 내가 우회전해서 갈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솔직하게 들어갑니다. 경찰이 앞에 있으면 어떤 티켓입니까? 남의 사유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라는 개념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울타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에는 예스하고 나쁜 것에는 노할 수 있는 인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많은 경우에 이 부모님들이 실패를 합니다. 아이들이 때를 쓰면 무조건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때를 쓰면 태블릿 줍니다. 이거 봐라. 유튜브 봐라. 그냥 내버려두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울타리 교육은 형편없어집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태블릿을 하루에 30분 이상 보게 하면 시력에 큰 지장이 온다라는 얘기는 이미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힘든 얘기인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소년도들은 벌써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자기는 쿨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그런 것들을 허용해 버리면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쁜 것일 때는 부모가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먼저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바른 울타리를 심어줄 수가 없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해드리고 밑에 울타리라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어보시면 웬만한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할 때 노하지 못하는 사람을 수능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울타리라는 개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내보낸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Good in, bad out.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너 나와 같이 저기 가서 놀지라잖아. 그럴 때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노를 해야 되는데 친구를 잃을까봐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노를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수능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크게 다쳤거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거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번엔 예스해야 되는데 예스를 못하고 노를 하는 게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주위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격형입니다. 지배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남들은 지금 내가 굉장히 바쁜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페이퍼 쓰고 있는데 나머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이 노 했는데도 상관없이 가서 자기 필요한 것만 도움을 받고 끝냅니다.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존경하지 못하는 것을 지배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공격적인 지배형이 있고 조정적인 지배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은 무반응형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내 삶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조금씩 다 있고요.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어느 쪽에 특별히 약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울타리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왜 울타리 얘기를 꺼냈냐 하면요. 이 울타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에서 저자인 타운즌드와 또 한 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생후 3년까지는 안전과 안정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후 3년까지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형성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세 번의 기간이 있는데 처음 3년, 그 다음에 사춘기입니다. 그때는 호기심과 혼란과 경쟁과 성인의식 등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는 때라고 합니다. 사춘기 다 겪어보셨죠. 그때 가정에서 부모님 옆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울타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학교를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들어가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게 청년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청년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나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때는 지금까지 있던 삶의 구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학교 다녔는데 졸업을 딱 하게 되면 그 프레임이 없어집니다. 스트럭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자유와 책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입니다. 학업을 마치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세 기간 동안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생후 3년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동심리학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사람은 18개월까지, 긴 사람은 3년 그러는데, 이 울타리의 저자들은 3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사춘기와 청년기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버지, 이거 보면 저도 아버지로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되는 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들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보셔도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표현은 다른데요. 저는 개념은 다르게 소개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어릴 때 2년 혹은 3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 항상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생후 3년까지 그리고 사춘기와 청년기에 그들에게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이 되도록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울타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이 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어디가 이것이 내 책임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한계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도 무질서해지고 굉장히 무책임해지죠.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고요? 우리가 울타리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먼저 개인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될지 언제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기도하죠? 될 만한 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불가능해 보이면 잘 기도 안 합니다. 반대로 가야죠. 될 만한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울타리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셔서 얻을 수 있는가? 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을 모르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나의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다.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경계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데도 매우 느릴 수밖에 없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먼저 나의 삶에 나는 건강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스할 때 예스할 줄 알고 노할 때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예 아니오 아니오 하라. 그 말씀이 여기에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바운더리를 분명히 아는 자녀로 키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어드바이스를 할 때 참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성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울타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손실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성격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투명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면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믿음을 말합니다. 울타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바운더리를 형성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 같이 듣는다. 그런데 밥 먹을 때는 어때요? 식사 시간이니까 모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잘 모이시거든요. 끝나고 친교할 때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시잖아요. 빨리 밥 먹으려고. 그걸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인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잔소리를 하면 안 노합니다. 바쁜데 피곤한데. 여기에는 영적인 울타리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어도요. 그래서 입에 뭐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과 생활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을 그리고 깨끗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자녀들이 방황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어거스틴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은 모니카가 성당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당시에 사제였던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모니카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16세 때 카타고에서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수사학 교수로 성공을 해서 7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로 간 어거스틴은 믿음을 잃고 심하게 타락한 길을 걷습니다. 17살 때부터 믿지 않는 여인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이단인 마니교, 이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당시 7세기까지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마니교의 심취에 있었는데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했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볼 때는 결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15년이 걸립니다. 32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32세에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15년을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그 얘기들이 있죠. 어떻게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되었는가. 로마서 14장 말씀이 갑자기 들려서 더 이상 어둠의 길을 걷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이 갑자기 들려서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렸다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30대 초반까지 방황하던 삶을 살다가 32세에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고 그가 정립한 성경의 교리들은 그 부분이 지금도 정확한 교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그의 젊은 시절에 반 이상을 방황하고 타락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나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어머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